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딱딱하죠? 직임과 위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 제사장 입는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원래 인류는 창조될 때 그냥 벌거벗었어도 서로가 아무렇지도 않은 그 온전한 관계였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죄의 증상은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사귀를 따서 가렸지만 얼마 지속되지 않아서 마르고 부스러져서 금방 수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작용하여 의도한 수치의 가리개는 금방 그 밑천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디자이너이십니다.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십니다. 의복은 그렇게 인류에게 입혀지고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는 인류는 이제 옷을 입고 생활을 하다가 오늘 출애굽기에서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유독 상세하게 자세히 성경 기자가 지난주 쭉 28장에 걸쳐서 기술을 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레위기에서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툭저 허공에다가 던지듯 질문 하나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어디에도 왕복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데는 없어요. 왕의 옷은 이렇게 색깔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입혀라. 이런 설명 있나요? 왕복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제사장 의복만은 아주 섬세하게 설명을 기록하고 그대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거는 오늘 제사장 의복을 입힐 제사장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우리가 이해를 답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제사장이 그래서 그런 의복을 입어야 되겠구나. 그 정확한 의도가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자, 지난주 제사장 의복을 설명하면서 결국 그 제사장의 모든 복장 하나하나, 부속품까지 하나하나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지향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뭐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의복은 우리가 누구로 옷 입는 상징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상징이에요. 그러면 그 옷을 지금 누구에게 입히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는 의복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제사장이 입을 의복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오늘은 그 의복을 입게 될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고 그 제사자들은 그 의복을 입고 섬겨야 될그 섬김의 직무, 그리고 그들이 받은 위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될 순서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우선 오늘 출애굽기 29장의 이 제사장의 직임과 위임에 대한 설명들은 철저하게 모세의 언약적 관점에서 설명이 된 내용들입니다. 이건 모세의 글이죠? 그 모세의 언약이 기초된 관점에서 설명이 된 내용들인데 이 언약에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 우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이 언약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또 노아에게도 언약을 하시고 이삭, 야곱 쭉 언약을 관통시켜 오시다가 드디어 그 언약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드러내서요. 그래서 이 제사장 직임과 위임에 대한 언약의 근거는 모세의 언약의 뿌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언약에도 십계명과 율법이 기록된 신명기적 언약이 있고 레위기적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기 29장의 제사장의 직임과 위임에 관한 언약은 십계명이 담아진 신명기적 언약이겠습니까? 제사와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가 빼곡히 설명된 레위기적 언약이겠습니까? 레위기적 언약이에요. 신명기적 언약이 아니에요. 이건 참고로 그냥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조금 편안치 않는 것은 설교 전에 강사 대기실에서 찬송가를 너무 연습을 하다가 그냥 본 게임에 부르지도 못하고 목이 가버렸어요. 용서를 구합니다. 감기가 든 게 아니고 강사 대기실에서 찬송가를 고래고래 혼자 연습을 하느라고 부르다가 목이 탁 가더라고요.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좀 풀리겠죠. 자, 그런데 우선 29장 본문 1절을 보십시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할 일은? 거룩하게 할 일은? 그랬어요. 거룩하게 할 일. 자, 근데 이 제사장 직분은 뭐 하는 직분이에요? 1절의 설명이 이미 전제되어 있죠? 뭐 하는 제사장 직분은 뭐 하는 직분입니까? 나를 섬길.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없어요? 명시되어 있죠?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뭐 이 설명 덧붙일 필요 있습니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세우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다. 근데 여기 섬기다라는 말이 다른 번역본에는 봉사라고도 나오는데 성경 총체적인 관례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이 사람들이 그 업무의 직임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현대적 개념과 환치시킬 때, 자,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뭐라고 명명했죠?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의 본업이 뭐죠? 예배자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본업이 예배자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에게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 예배케 할 것이다. 근데 그 예배의 범주는 형식적인 다 단순하고도 표피적인 개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으로서의 예배도 뭡니까? 예배죠.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1절을 잘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자, 여기 오늘 아주 어쩌면 핵심되는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카도시라는 단어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거룩하다. 카도시 많이 들었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고 그 앞주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성도들에게 거룩이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뭐가 거룩이란 뭐라고요? 우리의? 그렇죠. 아주 착하세요. 안 잊어버리셔서. 거룩은 우리의 목표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분이다. 거룩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북미권 신학자들은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 왔고 이해를 가져왔었는가 하면 구별되다. 무엇무엇과 구별되다. 예, 물론 이 뜻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 뜻이 있죠. 그런데 점차 언어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현대에는 이 카도시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구별되다로만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카도시에 해당하는 의미가 한 1-20%밖에는 드러나질 않는 것이다. 그러면 한 80-90%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살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도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저도 뭐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죠. 카도시는 무엇과 구별되는 것. 당연히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카도시라는 히브리 말의 뿌리를 깊게 연구를 해보면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같이 함유되어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무엇무엇에게. 따라서 하세요. 우리 저기 화면 속에 우리 성도님들도 따라서 하십시오. 무엇무엇에게 속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신 우리랑 오랜 세월 동역했던 우리 문성진 목사님 같이 이제 아침에 조찬을 나누는데 그런 개인적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거룩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게 잘 되지도 않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에게 누구나 영적인 결벽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행위적으로 이르게 노력을 하고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그 종교적 행위에 몰두하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그렇게 몰두하고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경험상 됩니까? 돼요? 안 되거든요. 그 안 되다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좌절하거나 이중적인 생활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철저히 종교인이 되는 거죠. 2층집 구조를 신앙 속에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구별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누구에게 귀속되다, 누구에게 속해지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탕을 보세요. 무슨 탕이 이름이 아니고 돌아온 탕자. 응? 이제야 웃으면 이거 심각한 거죠. 응? 이 돌아온 탕자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돌아왔나요? 다 죄 청산하고 아버지 재물을 손해본 거 다 원상복귀시키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아들로서 받아들여졌나요? 아니에요. 그냥 거짓골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낭패와 실망을 당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끝.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아들은 그걸로 아버지께 다시 아들로 복귀가 된 겁니다. 카도시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 개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룩의 개념을 너무 잘못 가르쳤거나 이해를 가져서 거룩해지려고 거룩을 목표로 삼아요. 아니에요. 이 제사장에게 이런 위임식을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된 데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그들을 흠도 티도 없이 깨끗이 만들겠다는 그런 전제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량 둘을 택하고. 이건 뭐 준비하는 겁니까? 예, 제사장의 죄를 대속할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준비된 제물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은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실상 오늘날로 치면 성도는 사실상 중의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첫째는 내가 대속의 제물로 그 흘린 피로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대속함을 입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신분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이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중보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의 순명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부름을 입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귀속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은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죄인들이 아니라, 제가 누가복음을 말씀을 드릴 때 누가는 예수님은 한 번도 죄인이라고 누군가를 편갈라서 명명한 적이 없어요. 죄인의 용어가 아니라 뭐라고 불렀다고요? 잃어버린 자.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회복돼야 될 세상을 향한 시선이에요. 잃어버린 자. 제가 오늘도 오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번 특세 주제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인데 그 영광을 보이소서의 실체가 뭘까?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실체가 뭐예요? 표현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뭐 주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 어떻게 보여요? 보일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모든 사람을 상하, 계급, 신분, 학벌, 지방 이걸 뛰어넘어서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때 그가 부자냐, 그가 학벌이 짧으냐 이런 게 앞에 전제되지 않는 오로지 순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인간을 대할 때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경우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게 저는 성도의 신앙적 성품의 첫 번째 시금석이라고 믿어요. 아, 저 사람 참 신앙 좋아. 그러면 우리는 막 쉽니까? 뭐 이런 거 하는 걸 신앙이 좋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신앙의 종교적인 형태를 성실히 갖춘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런 어떤 외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천엄한 형상으로 볼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의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관점을 집요하게 추적을 하는데 예수님은 세리, 나그네, 창기, 소위 그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갈라놓은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번도 죄인이라고 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로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문 밖에 선 무리들은 정확하게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칭했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도다. 우리는 다 원초적으로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누군가 대신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면 기독교는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우리를 대신해 죽었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사건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에 꽃피어진 하나님의 핏뿌린 고통이고 사랑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임과 임무 속에는 바로 그런 삶의 명령과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3절.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어떻게 하고? 물로 씻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로 씻기고. 앞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 첫 번째는 제물을 준비했어요. 제물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들을 거룩해 할 거예요. 뭘로 거룩해 해요? 이 제물로 거룩해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물로 씻기고 그랬어요. 물로 씻기고. 근데 이 물은 그 성소 안에 노떼아라고 불리우는 그 물두멍에 물로 씻기는 게 아닙니다. 이 물은 일반 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바깥에 물로 씻겨요. 왜?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긴 거룩한 의복을 입고 거룩해진 존재들만 들어가서 제사의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두멍에 물로 씻질 못해요. 그건 제사장이 된 이후의 사람들만 그 일을, 그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로 씻기고 오라는 말은 회막 밖에, 회막이 뭐고 성막이 뭔지는 여러분 구분하십니까? 성막은 말 그대로 텐트 자체를 성막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모이면 명칭이 뭘로 바뀝니까? 모일회. 그때는 회막으로 불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만 다 같이 한번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여기 잘 보시면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안으로 끌고 오라 그랬어요? 앞에 끌고 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앞은 안을 얘기해요? 밖을 얘기해요? 그럼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송아지에다가 뭘 하라고요? 안수를 내요.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안수할까요? 안수라는 말은 송아지 보고 능력 받으라고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서 거룩한 존재가 될 죄를 송아지에게 들이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한다? 전가시킨다. 누구에게? 이 짐승에게. 죄를? 누구의 죄를? 제사장의 죄를. 아니, 제사장이 곧 될 이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도 죄 용서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게 또한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기 짐승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죽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한번 띄워 주실래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구약의 모든 사건은 응집시키고 축약시켜서 전부 그리스도로, 전부 길로 올려집니다. 그리스도가 설명되지 않고는 구약의 이 모든 복잡한 제사의 제도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여러분 그래도 간단하게 기록된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몇 장 읽다가 눈알 돌아가요. 뭔 제사가 그렇게 종류가 많고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미주알 고주알 잔소리 많은 할아버지처럼 한 말 또 한 것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이해가 돼요? 읽으면 누군가의 주석과 해석과 설명 없이. 그런데 일일이 기억도 안 되고 설명이 안 돼도 저는 어느 날 읽다가 불같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이해해서 불같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읽다가 그 포맷에 불같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참 하나님도 질린다. 우리를 얼마나 미주알 고주알 섬세하게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자세하게 그분의 사랑을 표현해 놓으시고 구구절절 기록하셨을까? 이제 공부해야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공부가 덜 됐는데도 확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러지 무지막지한 은혜라 그러죠. 그렇게 은혜 주실 때도 있어요. 성경 읽다가 뭐 다 깨달아야 은혜 받나요?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그 불이라는 단어만 계속 찾아보다가 몸이 후끈한 경험을 했대요. 믿거나 말거나. 은혜가 하여간 뭐 다 자기 주관대로 받는 거니까 본인이 그랬대는데 진짜 뜨거웠어? 내가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뜨거웠대는데. 에? 그렇듯이 말씀은 참 놀라워요. 우리 또 이제 기도도 해야 되니까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지만 우리 간단하게 딱 세 가지만 우리 기억하십시다. 거룩은 뭐다? 지위이다. 그리고 카도시라는 단어는 구별된 개념을 뛰어넘어서 누구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의 의미가 달라져야 돼.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뻔뻔스럽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염치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복복 기어서라도 십자가 앞에 기어갑니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그분께 속했으니까 가능해지는 본성이라고요.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이곳에 함께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중적 메시지가 우리 신분 속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우리는 그 직책을 살아내야 돼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한 주를 살아내는데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주의 사랑
다시 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먼저 자신의 가지고 나온 제목을 놓고 구체적으로 호흡을 좀 길게 멈추지 말고 속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잡념이 들어오고 졸음에 지게 됩니다.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개인 기도를 드릴 텐데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 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